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813페이지고요. 조금 이따가 성경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그리고 셀폰에 저기 성경 보지 마시고 문서로 된 책 성경을 꼭 가져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가져오셔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확인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제가 일부러 안 했고 다른 분들은 안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번 예배 때는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분명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하고 그다음에 키가 작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 순위로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섰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주시죠?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갑자기 30cm가 커버려가지고 총 고3까지 거의 1대 17, 그다음에 2학년 때 13cm. 고3 때 1cm를 컸으니까 31cm를 고등학교 때 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보다 컸던 친구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저를 보면서 그때는 이렇게 내려보더니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올려보더니 아유 길람? 아유 길람? 그렇게 물어보는 기억이 납니다. 너 길람이냐? 그러면서 이 뭐냐 부가음을 저한테 한 분이 너 길람이 맞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키는 좀 작고 그랬지만 제 친구들과 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친구들 한두 명 빼고는 제 동네 친구들 섬에서 잤던 친구들 한 25명하고는 거의 그 막상막하였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진 사람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먼저 코피가 먼저 나왔다 코만 좀 피나면 졌다고 무조건 포기를 더 이상 복수는 없었나 무조건 코피 먼저 난 사람이 치게 되는데 제가 먼저 코피를 트기도 하고 코피를 맞아갖고 어떻게 코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랑 싸우면 거의 비슷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중요한 이 친구가 싸우다가 갑자기 멈춰서 막 뛰어가면서 저는 도망갈 줄 알았어요. 비겁한 자식. 그래서 싸우다가 남자가 말이지 왜 도망가고 그 딱 조금 있더니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딱 들고 형이 너! 딱 그러고 동생 에! 딱 그러고 그 친구는 그때 딱 어깨 힘주고 덤벼봐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가 저보다 키 큰 형하고 동생 세 명이 달라붙는데 한 명은 다리 잡고 한 명은 막 때리고 또 한 명은 또 머리 잡고 또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 형을 낳아주지 않으셨나요? 왜 누님들만 세 명 낳으셨고 또 남동생도 없이 왜 여동생들만 낳나요? 오로지 남자는 저 혼자 싸움을 하면은 형생들은 이 독자이다 보니까는 항상 그 동네 그 친구들이 형하고 동생 그리고 이렇게 친척들까지 사촌들까지 들어오면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 왜냐하면 세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한국의 조선소 가 굉장히 세계 랭킹이 올라가 있죠. 근데 조선서에 여기 조선서에서 일하십니다. 조선서에 보면 꼭 설치된 게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 530대를 동시에 들 수 있는 힘입니다. 530대 그리고 1600톤을 그냥 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조선이라든지 큰 화물선 같은 배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그 이 크레인이 그 무거운 것을 들어가지고 고정을 해줘야 거기서 용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이 조선서 쓰는 이 크레인, 이 크레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크레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어? 성민이. 아, 이름은 모르는데 반점을 낸다. 아, 이름은 모르는데 반점을 낸다. 그게 뭘까요? 그 이름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골리앗. 왜냐면 여러분,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있죠? 그 기계 이름이 골리앗 크레인이다. 그게 엄청나게 힘이 세서 무거운 이렇게 물건을 들어줄 수 있죠. 왜요?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골리앗이라고 지었겠죠. 히브리어로 이 힘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우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피난처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힘 그러는데 왜 피난처일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그 힘, strength라고 하는 이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인간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또 다양한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힘을 느끼는 그 힘이 아니라 피난처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난처와 힘이라는 이야기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힘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진정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네요. 네. 세상 사람들이 자 힘으로 삼고 있는 거 우리 찬영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거 돈. 어떻게 어린아이가 돈 이야기를 먼저 하겠네. 너가 돈을 아냐 모르겠네. 성민이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인간? 뭐라고 써요?
인권.
인권? 뭐라고 해요? 분명 한국말인데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삼고 있는 게 돈이죠. 돈이 있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권력이 잘못 남용돼서 이게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남용했다가 낭패를 본 사건이 지금 있죠. 한국의 모 항공사, 저때 어떤 항공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 항공사의 부사장이 자기를 이 승무원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매뉴얼 정확한 것을 모르고 접대를 잘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 타 있는 사무장하고 승무원을 막 무릎 꿇게 하고 거기서 막 밀치고 때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죠.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륙해야 되는데 이륙도 안 하고 돌려!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 내려! 해가지고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냐. 칼 깊지 말자. 아, 제가 항공사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를 항공을 타고 에어라인을 타지 말자. 그런데 지금 그 항공사가 15년 만에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부로 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인맥을.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엄청나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주연이하고 택한이하고 1m 이상 떨어지세요. 학생들끼리 다 1m 이상 떨어지세요. 학생들끼리 다 1m 이상 떨어지세요.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앞뒤에 봐보세요. 여러분의 그 친구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조금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이 되지를 않아요.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나오는 게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의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이 절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기는 오로지 믿는 게 와이프도 안 믿는데요. 자식도 안 믿고 자기는 자기 자신만 믿는데요. 나는 내 자신만 믿고 나는 내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자기 자신만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빅토리아가 좀 어때요? 빅토리아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빅토리아가 제일 안 좋은 점이 저녁에 어둡다. 이렇게 어두워서 때리면 밖에 나가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저는 저 속으로 앞에서는 웃지를 못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그랬는데 저는 믿을 게 제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두우면 무서워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요. 이런 얼마나 웃기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자기 자신을 힘으로 여기고 있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어른들이 하는 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러죠. 잘난 자식들은 나라가 데려가고 해외로 나가고 대기업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 처갓집에서 데려가고 그래서 어떤 아들만 내 아들이냐면 빚쟁이 아들만 내 아들, 못난 아들만 내 아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실제로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그런데 머리도 커고 능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용돈 좀 살짝 보내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진짜 옆에서 효도하는 사람 못난 남과 산을 지킨다고 하는 어른들에게 뼈아픈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힘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삼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학자들이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힘이 원리가 바꿔졌다고 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19세기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힘이 없겠습니까? 건강한 육체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힘이 엄청나게 쓰면 이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게 힘이 돼서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낳으면 막 아들들이 그냥 이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면 집안에 내려서 그래서 남자들 많이 먹으면 힘세면은 힘으로 여겨서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힘이 뭘로 바뀌었냐면 기술을 갖는 거 기계를 잘 다루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힘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시대는 흘러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뭐가 힘이었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누가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더 또 현대를 막 넘어가고 빠르게 가고 있는 지금에서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이 많은 이 평론가들이 보고 있는 힘은 뭐냐 했을 때 창조적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적 스토리 뭐냐면은 많은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을 많이 갖추는 그것보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사고로 하는 거.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창조적 생각. 창조적인 사고로 하는 거.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 남들이 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갖는 거. 그래서 책에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저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삼고 시대가 변하면서 힘의 이 원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든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미래든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런 내용을 남죠. 하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자기들이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막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얘들아 나도 그 육체적으로 나도 너희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도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 나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지. 그리고 나는 그 공부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출세와 내 명예와 모든 것은 다 보장된 사람이었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최소한 언어도 5개 언어인 거는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언어적으로라든지, 학문적으로라든지, 가문으로라든지, 율법적으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이에요.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더 심한 표현을 합니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그 권력, 그 지식, 그 명예, 그 감은, 그 언어적인 모든 요소, 모든 걸 다 구비했는데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그런 좋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 돈, 건강, 명예, 권력, 그 앞으로 보장된 거,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힘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힘이 인생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이야기 다윗이 여러분 서론 18장 되기 전에 보면 위에 짧은 글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고 났을 때 뭐냐면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쓴 시입니다. 그는 주변에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적들이 있었을 때 본인은 약했어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 힘센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너무나 자기 주변에 강한 사람 받고 자기는 너무나 약해서 맨날 쫓겨다니고 쫓겨다녔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힘의 원천이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그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18장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에게 다 읽지는 않겠지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뭔 말이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네 부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8장에서 다윗이 깨닫고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고 우리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때는 바로 이 네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예배에 넣어 드렸습니다만은 본론은 짧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힘이 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1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때그때마다 힘이 되어줬을까요? 그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고 그 험난한 과정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줬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어린아이였고 부족했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죄 때문에 대가지불은 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승리를 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먹어가고 힘이 약해져가고 왕이 되고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 때도 다윗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내보냈던 거예요. 그가 잘못했어요. 진짜 살인도 하고 진짜 말하는 죄도 졌습니다. 교만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 중심에서 절대로 뺏기지 않았던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실까요? 두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1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있습니다. 그러면 6절과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시는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때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경험으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을 막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 중단됐어요. 중단되다 보니까는 다시 막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 문짝이가 자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유대에서 왔길래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좀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 분황을 좀 알려주라.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은 허물어지고 있고 성문은 넘어져 있고 백성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난리가 있고 이런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아이고 그때 느헤미야는 저기 바벨론 나라에서 나름대로 그 왕국에서요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뭘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몇날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나는 편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뭐 먹고 사는 거 이미 뭐 바벨론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정말 옷을 찢으면서 제한테 녹음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준다 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나서 딱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금식기도가 몇 날 며칠 했던 금식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왕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술관원이 내 술관원이 되라 이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술에다가 독을 타갖고 먹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왕에게 먼저 이 저기 술이 가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마셔봐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독을 타가지고 왕에게 들으면 왕은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독을 타고 누구하고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로비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음모를 해가지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독을 타가지고 왕이요 이거 괜찮은 술입니다 그러면 왕이 마셔가지고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본인이 술 관원에서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본적인 힘과 원천적인 힘을, 본질적인 힘을 주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힘이 되어주지 않고 세 번째 이런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내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버거워도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고 하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네가 믿음 있으면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 못할 것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순종할 것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딱 다윗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면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였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삶의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죠. 우리 청소년들도 똑같은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을 안 하고 이거 하지 말아도 안 해. 이거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청개구리처럼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생에 끝까지 여러분 힘이 되어줄 것 같죠? 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죄성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육신의 열매를 언제든지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또 한명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기 말을 잘 들었을 때 힘이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제가 들을까요?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뭄이죠. 그래서 그 이 농사를 잘 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저 사르밧이라고 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과부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과부에게 너 과부한테 그 떡 좀 구워갖고 주라고 해라. 그리고 그거 먹고 나면 내가 또 네에게 어떻게 말해서 알려주겠어. 엘리야가 조금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겁니다. 저기 오늘 나에게 떡 좀 만들어서 주고 먼저 나한테 주고 나중에 더 있으면 당신들 아 당신하고 당신 아들 만들어서 먹고 먼저 만들어서 나를 주라 그랬어요. 일단은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우리 집에는 밀가루가 한 움큼 이렇게 한 이만큼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번 떡을 구워갖고 빵을 한번 구워갖고 먹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먹을 수밖에 없고 이거 먹고 나면 없으니까 그리고 곡식도 없으니까 이거 먹고 나서 저와 우리 아들은 죽을 거예요.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이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너는 나중에 만들어 먹어. 먼저 만들어 주면은 자기하고 아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주면 본인들은 못 먹잖아요. 너 그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해준대. 그래서요 이제 과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두렵고 설레고 이거 긴장된 일입니까? 자,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는데 이것을 못 먹으면 더 빨리 죽을 거고 근데 이것을 주면은 뭐 우리 집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진다고? 아니 지금 가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무슨 밀가루가 생기고 무슨 기름이 생겨요?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엘리야에게 줘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냥 맛있게 딱 먹었어요. 참 부정한 사람. 좀 먹었으면 좀 나눠 먹기 아주 지가 다 먹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다 털어가지고 통을 털어가지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떡 구워주고 나서 밀가루 통인데 이렇게 가봤더니 밀가루 떡 그만큼 있네요. 털어갖고 또 떡을 삶아보고 보니까 또 밀가루가 또 그대로 있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털고 나면 하나님이 채우고 털고 나면 하나님이 채우고 기름도 분명히 다 따르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름도 채우고 또 오면 또 채우고. 여러분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요? 그런데 진짜요? 열왕기상 17장 진짜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느냐. 17절입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도와줬냐면 다윗이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주변의 원수들은 뭐예요?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무조건 약하니까 그냥 나를 도와주고 그냥 강한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깊은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들은 너무나 저들은 너무 강하고 저들은 너무 세고 저들은 너무 가진 게 많아.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연약해? 네가 부족하다고? 그래, 다른 사람이 세 보이지? 커 보이지? 그래, 그럼 내가 네의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철저히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강하다는 사람이었어. 상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어떤 데면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와 그 다음에 철저히 이 허물과 연약함의 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온 뭐냐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왕인데 어느 날 보니까 세일산의 사람들과 모압과 아몬 세 나라가 세상에 그 조그만 유다를 잡아먹겠다고 세 나라가 합력해가 협공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지 저기 자기 왕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우리를 치러 온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군사도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런데 세 나라가 협공해가지고 때로 몰려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이런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큰 무리가 오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여호사밧이 돌면서 기도를 하니까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보고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세 나라가 같이 협공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압하고 암몬이 두 나라 합치더니 우리 세일 저 사람들을 죽여버릴까? 그리고 그날에 모압하고 암몬 자손이 세일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 두 나라 남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우리 암몬 쳐버릴까? 암몬 사람들 우리 모압 칠까?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어버렸어. 유다 사람들은 가가지고 칼로 건드려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어버렸어. 큰 무리가 오는데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법도 없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한날에 그냥 그 사람들을 싹 처리해버린 바로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철저히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이 뭡니까? 철저히 사람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힘으로 얻어가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후에 9절 10절에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근데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뭐냐? 사람들이 입으로는 저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게 입술 말뿐인지 실제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은 심장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숨 하나라도 쉬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내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힘을, 힘의 도움을 받고 살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쩔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는지 알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